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더 큰 축복을 주장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일이 있기 전에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특별한 이 삭슬, 특별한 그 일의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던 적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까지는 라반 아래서 이제 라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독립할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5절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있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올 거다. 그래서 바다나라 이 하란에서 계속 살아갈 그런 처지가 아니다. 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 바다나람에 뿌리 내리고 바다나람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계속 기대어 있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반에서 독립하고 돌아가야만 내 집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라반의 수하에 복종하면서 라반을 섬기면서 살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주장하고 그 복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귀한 은혜와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돌아가는 과정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아주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상당히 약삭빠른 거래 그리고 아주 그 치열한 어떤 갈등, 다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반의 기본적인 입장은 야곱을 그냥 붙잡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냥 여기 같이 살자. 내가 너한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32절입니다.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요구한 것은 양 중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또 염소 중에도 점이 있는 것, 그런 얼룩이 있는 것, 이런 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대개 희거나 대개 검습니다. 얼룩이 있는 양, 얼룩이 있는 염소는 일종의 이거 돌연변이 같은 거여가지고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만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라반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별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당장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36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을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느라. 이제 이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주려고 하면 이거를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야곱에게 안 주고 자기 아들들을 손에 맡겨가지고 멀리 가져가 버리고 사흘길을 뜨게 해서 더 이상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곱에게는 그냥 깨끗한 것만 맡겨둔 거죠. 그러니 사실 야곱은 이렇게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그 자기 차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이제 안 생기는, 이제 다 이게 이제 순염소와 암염소 양 중에 뭔가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는 전부 라반의 아들들이 가지고 사흘 길을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려고 그래도 뭔가 이게 이제 그 부모 세대의 양 염소 중에 뭐가 있어야 이게 새끼가 나올 텐데 하나도 이제 나오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자기 아들들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것을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얼룩무늬 있는 것 생기더라도 조금밖에 안 생길 거고 거의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쟁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하튼 라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안해가지고 라반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리고 라반보다 더 이약은 꾀를 써가지고 라반은 모든 얼룩무늬 있는 거를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멀리 뛰어버려서 더 이상 야곱 몫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야곱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양과 염소에게 영양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우리는 양과 염소를 길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어떻게 베는가 이거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던 사람들은 다 양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양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껍질 벗겨서 흰 무늬 내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물구유에 세워놓으면 새끼를 벨 때 얼룩얼룩한 것,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다 고 생각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온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얼룩무늬 있는 새끼 나온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 이거를 읽으면 아이고 이거는 얼룩무늬 있는 새끼 만드는 방법이 아니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룩무늬 있는 새끼 베는 방법 아닌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흰 무늬라는 게 라반이라는 이 흰 무늬라고 하는 그 이 발음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라반을 놀리는 이야기예요. 라반은 이런 얼룩무늬 있는 새끼 못 낳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야곱이 아주 웃기는 방식으로 라반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새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일종의 그 언어유희라 그러죠. 언어유희 방법으로 그러니까 흰무늬라는 단어가 라반이라는 말이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무늬라는 말 라반이라는 말인데 그 흰무늬 되었다고 하는 말로 이 라반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 라반보다 더 뛰어난 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이 라반을 이겼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야곱이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라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야곱은 라반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40절부터 42절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이거를 라반을 그 옆에다 두고 약한 것이 교미할 때는 그 라반을 옆에 두지 않았어. 튼튼한 양은 점점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을 이겼는데 라반이 잔꾀를 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더 약은 꾀, 더 탁월한 그 수단 꾀 이용해가지고 라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아주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약은 꾀를 이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야곱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라반 같은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로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야곱이 승리했다, 야곱이 훌륭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야곱은 큰 부자가 됐는데 좀 웃긴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됐는데 상당히 영악하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조금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방식으로 큰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위대하게 행동하고 위대하게 말하고 위대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아내 사라를 혹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야곱이 약은 꾀를 이용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라반과의 경쟁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거의 라반의 뭐 뒤통수를 쳤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라반을 이겨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멋진 모습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영악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 우물이 중요했지만 우물을 계속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데 그 우물 빼앗아간 이방인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우리 서로 좀 서로를 보호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렇게 좀 뭔가를 주장할 때 아니고 계속 빼앗기고 뒤로 물러서는데 뭘 빼앗아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앞에 여러 번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게 자꾸 빼앗기고 뭔가 계속 좀 약해 보이는데도 그 빼앗아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네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위대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 부여잡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더 위대한 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주장하고 더 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